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쪽 중에 있습니다. 네, 찾으셔서 모두가 함께 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정주 목사님께서 단기 성경하면서 예배를 부탁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었고 또 같이 함께 나누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삶으로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많이 또 들었던 말씀, 많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만 로마서의 해석의 어려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로마서는 아직도 어려운 책이다, 해석하기 힘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여러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로마서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어서 수많은 해석집과 설교집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로마서 주석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해석하기 어렵고 다양한 그런 여러가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공동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쓴 편지인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드디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접속사인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권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2장이 어떤 이 바로 앞문단과 좀 동떨어지고 8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전체를 다 연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말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적인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때는 바로 앞절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로 앞 단락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전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과도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러므로 아주 큰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12장 이제 이후에 조금 전에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과 그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앞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8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족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 삶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조금 읽어보거나 아니면 로마서에 대해서 아신 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아주 상세하게 16장에 되는 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굳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 자신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이 속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가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편지 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를 통하여 사는 백성 자녀가 되고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언급하는 결론이기도 하면서도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본론의 말씀의 서론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느냐? 그렇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중간에 놓고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할 때에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권면을 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권면하면서 권면의 자세를 자신이 권면하는 자세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자세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또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그냥 어떤 정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강제나 억압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성도로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고 권면할 때 때로는 강압과 억압과 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교회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처받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게는 좀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억압과 강제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좀 처음에 부모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말로 아니면 경고하듯이 타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뇌를 통해서 그 자녀를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바울은 뇌나 강제나 억압이 아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로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동일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강제나 억압이 이로 억압적인 것으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서가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자원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억압이나 강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강제나 억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원하는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원의 원리를 동일하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신약과 교회를 보니까요. 네, 이 어린이집을 예배의 처소로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고 우리 또 반주를 하는 분도 있고 일찍 나와 의자를 또 세팅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도 안에서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점점 내가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예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끌려서 나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내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원리인 또한 하나님의 원리인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울이 강압이나 강제나 억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바울의 이 말씀 안에는 꼭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동일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권면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는 시냇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2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암송시켜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암송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전체적인 서론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백성과 그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원어로 말하면 앞에 제가 세 번에 걸렸는데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동일한 예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가? 이 시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예배가 다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고 저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다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 2절의 말씀 속에서 먼저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개념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크게 아주 뭉텅구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개별적인 삶 가운데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예배 두 가지 모든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성도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삶으로 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이 예배 연관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나 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다 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한 내가 속한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삶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믿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합당한 예배자는 공적 예배와 그런 삶의 예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두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공적 예배는 누가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는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삶의 예배가 성공한다면 공적 예배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우리 믿음의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실천해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지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과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좀 낙담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함께 모입니다. 힘이 빠지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지쳤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공적 예배 시간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공적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죠.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세상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어려움과 외로움의 순간, 그 순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힘을 회복시켜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삶 가운데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의 유기성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저와 같은 사람, 아니면 목회자들,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반주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앞에 선 사람들이 잘 준비하는 만큼 성도들 또한 충실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충실한 이 공적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발걸음이 그냥 교회로 옮겨져 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출석 후에 도장 찍듯이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없고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받은 공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 자녀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주 크게 뭉텅구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습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또 다른 말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한 이 세상의 사고와 방식대로 문화와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로마교회 성도가 로마도 동일한 그런 곳입니다. 로마교회 성도가 속해 있는 것도 동일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방식과 문화와 습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어. 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 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해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악한 것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나는 이겨야 하고요. 다른 사람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가르칠 때도 어떤 습관을 가르칩니까? 넌 공부 잘해야 돼. 넌 1등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가졌다 하지라 가졌다자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라 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어떤 우리 중고등부대 아이들은 어떤 학교 아니면 가정, 그것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 생각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당신의 영을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날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당신이 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가 정말 주인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 이 세상에 속한 장사꾼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팔면서 물건 파면서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는 게 없으면 잘 못 팔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좀 다른가요? 우린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거짓하는 것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것에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작년 후반부터 언급되어서 올 한 해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업의 사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회사 물건을 쓰지 말라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누굽니까? 옥시입니다. 옥시. 여러분 옥시 회사가 가습기 세정제 문제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14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유증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조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정제가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고 생명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바꿔서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실험을 조작하고 거짓 보고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양심을 판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대기업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분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레미야서 그 앞에 조금만 올라가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라면, 예배자로 나온 우리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 예배자로 살았다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과 성실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타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이런 실천이 있었나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나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로 살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년째, 올해가 만 21년째 되는 해인데요. 작년에 7년간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는 안식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성령대학원대학교 저도 동일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갖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가 묵상하고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사역지를 결정할 때에 죄송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역 게시판이나 아니면 기독신문의 광고를 보고서 나는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작년에 했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역자들이 그렇게 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총신 게시판에 가면 사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루에요 뭐 수십 아니면 10월 11월 수백 군데 사역지가 막 쫙 뜹니다.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 막 이런 사역지가 막 뜹니다. 그럼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 곳, 내가 보기 좋은 곳, 그런 곳에 이력서와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한 군데만 넣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수십 군데, 수많은 곳에 그렇게 집어넣고 그러다 이제 한 곳에 딱 이제 걸려서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사역 게시판을 많이 보았고요. 또한 이제 기독신문에 나온 그런 관우고 청빙관을 많이 보면서 사역지에 대해서 제 조건에 맞추어서 옮겨가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게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안식년을 하면서, 혹시 내가 사역지에 대한 어떤,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지에 대해서 할 때에 내가 총신 게시판의 사역 게시판이나, 이제껏 많은 사역자들이 했던 거, 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 게시판의 모습, 아니면 기독신문을 보고 내가 교회 사역지를 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말씀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목소리를 탁하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제 마음 안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가 말씀하는 네가 하나님이 그 정말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 세상 사역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력서를 수 곳에 넣어가지고 사역지를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곳에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가르칠 곳에 나를 넣어주시겠다는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는 생각으로 다른 것도 우리는 다른 것도 나는 하겠다라고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사람 이 세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의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분별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가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가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시작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올 때에 참 쉽지 않게 일을 하는구나 참 어렵겠구나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에 여러분 그 뜻을 보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 문화와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내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난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잘 없어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과 동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 되는 자녀 되었느냐? 그러면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자녀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함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자녀되었다면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합당한 예배자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면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다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자가 합당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시내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 오직 변화를 받은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